빌립보서 1장 27절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드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협력,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합당한 옷을 입듯이 계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 그래서 하늘에 속하게 된 이 신분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설교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합당하게 사는 방식이 각 교회마다, 각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일곱 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 이기는 모습들이, 그리고 이기기를 원하는 모양이 각 교회마다 달랐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위대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그들이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게 걸맞은 옷은 무엇일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이 두 가지를 요구해요. 27절을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특히 빌립보 교회 너희를 향해서 내가 간절히 듣기를 바라는 소식은,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은 이 두 가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물러서지 말고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중에 설교 메인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적용점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러서지 말고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 그것을 28절에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이라는 단어가 아주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 들었으면 좋겠다. 여기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대적함을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박해의 대상이 되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 두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핍박받는 빌립보 교인들, 이들을 핍박하는 일반 사람들, 그들을 28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신앙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운명이 비참할 것이라는 증거이고, 이 핍박을 받는 너희 빌립보 교회는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 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확신, 그리고 이들에게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은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형태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 신분이 변하는 그 순간부터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뭔가 이질감, 세상이 예수 믿는 나를 볼 때도 뭔가 좀 이상함,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두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환경을 배경 삼아서 사는 이곳의 언어와 이곳의 문화와 이곳의 제도를 존중하면서 사는 일반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늘이라는, 영원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에 접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에 속해 있어요. 이 땅과 영원한 나라. 저와 여러분을 보는 이 세상의 시각은요, 불편함이에요. 뭔가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이질감을 느낍니다. 이 29절에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항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이질감을 느끼고 너도 뭔가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형태로,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29절을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때 성경은 그의 모습, 그의 태도,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시 말해서 이 주의 교회를,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오늘 빌립보서의 본문에 의하면은 멸망의 증거예요. 아, 지금 이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극적인 체험이 없이는 계속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교회,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러한 형태의 라이프스타일. 그런데 그가 이대로 끝났다면 엄청난 실패였겠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고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소속이 바뀌어요. 그 순간 즉시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전에는 멸망의 증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가면은 멸망에 이르러요.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께서 만나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늘 소속으로 되는 순간 그 역시 영적 전쟁의 표적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예배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아, 소망이 생기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고백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부족하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속과 신분이 바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전쟁이 없을까요? 이 세상이 나를 보는 뭔가 불편함, 이질감이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 없이 진행되는 세상을 향해서 불편함이 없을까요? 그 불편함이, 이질감이 없다면 내 구원을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저항도, 세상에서의 이질감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겪었던 능욕과 고난, 이것이 다른 방식, 다른 차원으로 역사하겠지만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 또한 겪도록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보기를 원하는 이 두 가지, 그것을 좀 추적해 보려고 그래요.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삶의 표현이 물러서지 않고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라운드, 정지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여기 27절 후반절과 28절 전반절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요구사항에는요, 등장하는 용어들 자체가 전부 다 전쟁에 투입된 군사들에게 사용되거나 또는 원형 극장에 싸우기 위해서 그 글래디에이터들 있죠. 금투사들에게 사용된 용어들, 헬라어입니다. 서서라고 하는 단어, 한뜻 협력,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아니함, 전부 다 전쟁 용어예요. 여기 보시면은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스테케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테케테.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지금 여러분이 본 로마 군인이 등장하는 영화 그려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어떤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영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팍팍하게 나란히 하고 그 왼손에 쥔 방패들, 상대방이 보았을 때는 창을 던져서 이렇게 파고들을 수 있는 틈새가 없어요. 그때 물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킴, 그 뜻이 바로 여기 있는 서서 스테케테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이 땅을 사는 사람인데 내면에 일어난 변화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이러한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왜 동남아에서 온 그 부인을 또는 며느리를 얻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 문화도 잘 모르고 한국말도 잘 모르고 어눌하게 모습도 물론 다르고요. 동네 사람들이 새로 온 그 신부를 보았을 때 그 느끼는 이질감 있잖아요. 그게 아마 한 1년 이상을 갈걸요. 제 가정이 라트비아에 처음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나 봐요. 시장으로 가면은 그 바자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따라다녀요. 수근수근하면서 왔다 왔다 그렇게. 그게 한 몇 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저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적 신분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면서 뭔가 다른 것을 이질감을 경험하고 또 내 스스로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는 불편해지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맞습니다. 자, 먼저 빌립보 도시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만 우리가 상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 지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곳인데 2000년 전에 빌립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왜 기대하는가? 어떤 저항이 있길래 여기 대적하는 자들을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로마 정부의 박해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나오는 교회 내부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의 박해는 아직 조직적인 박해가 빌립보서를 쓸 때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석은 합당하지 않는 것 같고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이 표현도 문맥상 다른 부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이것은 신앙을 적대하는 빌립보 일반 사람들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들도 동족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았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뭐라고 격려하는고 하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어디요?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일반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빌립보에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겪는 고난 적대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빌립보에 사는 사람, 일반 사람들이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고 빌립보에 살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러한 가치의 충돌이 있는가? 이런 겁니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그 근처에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면은요 큰 산이 있는데 그게 올림푸스 산이에요. 그때 당시 문화는 이교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 심기 위해서 나무를 관장하는 주관하는 신에게 일단 기도합니다. 그 기도 안 하고 삶이 진행될 수 없는 문화예요. 사업차 여행하시오. 여행을 주관하는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바다 여행 같으면은 포세이돈이나일 겁니다. 사업차 어떤 여행을 하게 되면은요 예외 없이 근처에 있는 신을 모신 제단에 들렀다가 여행해요. 내가 딸을 결혼시킨다. 이거는 큰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일반인들의 의식 가운데 지금 딸이 형통하고 다산하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과 관련된, 사랑과 관련된 신의 진노를 절대로 사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의식을 합니다. 이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문화였어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가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안 해요. 여행 가기 전에 근처 제단에 들러가지고 절하는 거 안 해요. 왜요? 그가 영접한 주께서 목자 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백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이, 친구였던 사람들이, 동업자였던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과 함께 방탕한 삶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발전하면 이제 없는 말을 지어서 신앙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부산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인 정필도 목사님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이 중학교 3학년 때, 그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스스로 예수를 믿고, 근데 집안에서는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주일 학생 예배가 끝난 후에 친구들과 함께 와서 어머니에게 교회 가자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욕을 하면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 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다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자주 만나는 무당이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망한다는 말을 만날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정 목사님 개인의 경험이 아니에요. 아마 이 예배 드리는 처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은 한두 번 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요, 20세기, 21세기 현대 문화가 지배하는 이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것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한 개인이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의 양상,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처방을 합니다. 함께 싸우라.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홀로 이기라가 아니고 함께 싸우라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7절 후반절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협력하다, 이렇게 주목해 주십시오. 표준역 성경은 지금 개혁 개정보다 훨씬 헬라 원어 느낌을 잘 잡아냈습니다. 표준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원문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협력, 이것이요. 함께 싸우다. 한 단어인데, 함께, 순 아들레오. 순 하면은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콜로세움 같은 원형 극장에 투입된 금투사들이, 글래디에이터들이 생사를 걸고 싸움을 하죠. 그때 싸우다라는 동사가 아들레오예요. 혼자 싸울 때, 러셀 크로우가 혼자 싸울 때, 3인칭 당수, 그가 혼자 싸울 때, 그게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3인칭 당수예요. 한 사람의 금투사가 등장해서 막시무스가 등장합니다. 혼자 싸워요. 그 적대하는 숫자가 많든지 또 아니면 뭐 대단한 어떤 존재이든지 한 사람이 등장해서 혼자 싸웁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이에요. 경기하는 그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단수예요. 2장 5절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앞에 전치사 순이 붙습니다. 순 아들레오. 함께 싸우라 이 말이에요. 어떤 그림인가 하면 금투사들이 한 조가 되어서 한 금투사는 그물을 잡습니다. 한 금투사는 긴 창을 잡습니다. 나머지 세 금투사는 양날 가진 금을 가져요. 다섯 사람이 서로의 등을 댄 채로 적을 향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보호가 되어주면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다섯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금투사가 우승해서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명이 일조가 되어서 서로의 등을 다른 금투사의 등에 붙이고 나의 노출된 등을 동료인 글래디에이터가 막아주는 이 그림이에요. 왜 이것이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의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 필요했을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영적 진리가 작동하지 아니할까? 똑같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지속적인 성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크대한 가족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몸을 구성하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팀을 이룬 금투사처럼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네 사람이 나를 보호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또 다른 네 사람이 보호하고 공격과 방어를 아주 조화롭게 하여서 공동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신비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막아 쓰는 거예요. 가끔 전 바다에서 어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다가 나오는 일단 장면 나오면 일단 채널 고정입니다. 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좋아하는 게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동물이 나오는 것인데 물소 한 마리는요 사자에게 먹힙니다. 근데 물소가 떼를 지어서 원을 이루고 있으면은 사자 대여섯 마리가 어슬렁거려도 공격을 못해요. 물소 한 마리는 희생이 되는 그런 장면을 곳곳에서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 기도 많이 하고 혼자 성경 읽어나가는 가운데 내면의 사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개인적으로 자라야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공동체적인 차원을 떠나서 홀로 독불장군적으로 영적 승리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소 한 마리는 적에게 먹힐 수가 있다. 그러나 물소 때는 사자들이 건드리지 못한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잠시 열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왜 TV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생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예배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영적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리에서 이탄한 양, 육식 동물의 표적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성도가 한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영적 생존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아주 냉랭한 은혜가 없는 그런 공동체라 할지라도, 문제가 많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공동체에 참여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꼭 공동체 예배,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는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을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하기 전에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 본문 자체는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차단한다.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를 통해서 방해하고 있구나.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면 그러면은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외일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표현을 합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밀가부르듯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해내기 위해서 채로 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밀가부르듯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면 나도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삶도 지금 그 반경에 그런 그 차원에서 왜 내가 내 심령 가운데 원하는 그런 하나님 추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삶 가운데 이거 아닌데라고 하면서 계속 뭔가 매여 있듯이 탈출하지 못하고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할까? 내 영의 원함이 있는데 이것이 왜 실행이 안 될까?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면 우리 자고 예의일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예수 믿지 않다가 믿게 되었을 때 그 미혹의 역사를 포기하고 안 할까? 아니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생각이나 가치나 보는 시각이나 습관적인 모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섭리하신 정말 아름다운 계획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내 삶에 정말 교묘한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구나. 내 삶 가운데 더 전진할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생명의 고지에 거닐 수 있는 내가 여전히 그보다 낮은 뭔가에서 좀 헤매고 있다는 그런 느낌? 아, 이게 뭘까? 때로는 이것이 질병의 형태로 오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곤란의 형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의 형태로 어둠의 생각의 형태로 옵니다. 그것이 나의 습관으로 고정되고 견고한 진으로 형성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정말 선하고 훌륭한 계획, 복된 계획을 세웠지만 내 삶의 가운데 주님의 그 계획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타협한 채로 이 땅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싸우자라는 의미로요. 일단 성도, 형제, 자매들 그 각자를 향해서 그리고 영적 지도자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만 부탁을 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상호간에 함께 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팀이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어떤 한 형제가, 자매가 문제 가운데 있다. 어떤 영혼의 진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한 팀으로 보는 시각은 내가 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로 막아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이곳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둔 뒤에 나의 등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주겠지? 이런 든든함. 한 팀이니까. 그 형제와 그 자매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을 함께 보낼 것이니까 지금 서로를 보호해주고 막아쓰고 싸워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생존과 성장에 애쓸 뿐만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분명히 내가 이 주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막았어야 될지 누군가의 방패 역할을 해야 될지 대신 싸워야 줘야 될지 그것이 기도의 형태이든지 아니면은 사랑의 행동과 말이든지 조용하게 그의 사정을 경청함으로써 힘이 되어 줄 수도 있고요. 손잡아 줄 수도 있고요. 공감해 줄 수도 있고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중재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부족을, 연약을 꾸짖지 아니하고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늘 있을 거예요. 나 자신만 내만 쳐다보면 나의 필요만 보면은 그것이 눈에 뜨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에 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음성에 민감하기만 하면은 그것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전체 필요를 채우라고 주님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향한 어떤 부담 같은 거예요. 그것이 3분 소요되는 기도일 수가 있고요. 그냥 어떤 카톡 한 두 통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입니다. 국내 목회자들의 성적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실족을 보면서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느끼고 또 느낍니다. 목회자가 실족하면 그 목회자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동체가 와해됩니다. 당연합니다. 파괴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어둠의 역사는 먼저 영적 지도자의 심령 내부의 와해를 시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흠집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힘을 같이하여 여기도 동일하게 Soon I will need some my 그렇게 되어 있어요. Agonize together 나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들의 기도에 나와 함께 괴로워해다오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누가요? 그토록 강력한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경험한 늘상 희락에 사로잡혀 있을 것 같은 다양한 은사로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맡은 사도인 그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나와 함께 괴로워해다오 순 아고네츠마이 함께 괴로워해다오 무슨 필요가 있겠어 이러한 거대한 믿음의 용사에게 그런데 함께 괴로워하면서 나를 막아다오 내가 이상한 길 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를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너지면 그가 세우려는 교회들, 그가 전진시키려는 하나님의 나라, 그가 일으키려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화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향한 영적 전쟁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혼자 싸우지 않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강력한 기도 지원 그리고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 서로를 향해서도 막아서는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사랑과 격려의 표현을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의 일원인 것을 알고서 서로를 향해서 막았으며 서로를 위해서 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 선생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으로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그것을 표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